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에서 족보가 꽤 나와요.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족보는 아유 뭐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족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룻기 4장이니까 이제 뭐 곧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오늘로서 말씀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문맥을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스토리죠. 한 가정의 이민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베들레헴 출신들인데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건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 룻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꼬리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붙인다든지 뭐 비행기 탈 때 뭐 가방이라든지 또 수화물 같은데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꼬리표로 보면은 그 물품의 가는 곳을 알 수가 있죠. 물품이 행선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룻기의 이 꼬리표를 보면은 사사기가 자신의 행선지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곳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가지 험악한 얘기들이 많은데 맨 뒤에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그 사사 시대를 이제 이렇게 종결짓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에 소원이 있는데 그 사사기 시대를 마치면서 내놓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문란하고 도둑이 땅에 떨어지고 외적이 침입을 받고 우상 숭배가 활개를 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무법천지가 됐다 그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을 고대하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넘기면 룻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고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예요. 미가서가 있는데 구약에 미가서의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요즘 친문 신학자들이죠. 그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인용한 말이 뭐냐면 미가서의 예언입니다. 유대인으로 와신 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이분들이 다 알았어요. 물론 이제 이 미가가 한 이 예언은 사사 시대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눕기를 읽는 이 후속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다윗 왕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는 곳인데 거기서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한 가족이 이때면 이방 나라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아내인 엘리멜렉의 그 나오미만 살아남고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가정이 망해버렸어요. 후손도 없어요. 그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베들레헴 출신들이지만 베들레헴 자체가 흉년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빠져나온 한 가정마저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방 땅에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나중에 결국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 절은 뭘 얘기하냐면 사사시대에서 바라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 왕이 마침내 실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뭐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왕이 왕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절망으로 시작된 엘리멜렉 가족의 그 이민의 역사가 이스라엘 최대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출생으로 마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주 절묘하게 섭리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 같은 그 이스라엘의 최대 선왕인 다윗 왕이 그 왕조가 망해요. 그것까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왕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올 거라고 했는데 유대 나라 자체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윗 왕조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또 한 번의 번복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망국의 서름 가운데서 바빌론에서 그야말로 바빌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양나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울었도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윗 왕은 죽었고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그 유다 백성의 지파는 살아남아서 결국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있게 되고 그 마리아가 수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볼 것 같으면은 룻기가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왕이 없어서 그렇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왕이 태어날 베들레헴 사람이 이민 가서 다 망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돌아와서 이를테면 이방 나라에서 돌아 바빌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듯이 돌아와서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룻이 결혼해서 재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더라.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됐다. 이런 줄거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일종의 예수의 모형으로서 소개가 됐는데 그러면 보아스라는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점에서 서로 상통하고 있느냐 닮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를테면은 다시 되살리는 그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기업무를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업무를 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무를 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업무를 자가 되었다 하는 그 그림이 여기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우리들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제 룻의 기업을 물을 자였죠. 기업 물을 자, 대속주라는 것인 대속자라는 뜻인데, 고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고엘로서 룻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걸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라는 사람은 여기 룻기에서만 나오는 그냥 단순한 룻의 남편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하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 대속주라는 것은 대속자가 되려면은, 리딤 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요건은 대속주가 될 수 있는, 기업무를 자가 될 수 있는,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속을 하려면은 그 상대방의 그 망한 집안의 친족의 그 어떤 재산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은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 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보아스와 예수님의 이 대속자로서의 그 대속 권리로서의 그 법적인 측면을 보겠어요. 보아스의 법적인 자격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거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족의 고난과 궁핍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을 다시 자기가 간섭해서 들어가서 관여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 대속의 권리가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이룰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법적 권한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육신 그러면은 아 예수 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 높은 곳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끊어서 이 비천한 인간 세계에 와서 여기서 그야말로 십자가로 가셨다. 그래서 참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른 인간들의 인류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법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과 친족 관계를 형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류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친족 구속자의 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대속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뭐 동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천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면이 있지만 법적인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라는 율법의 규정을 만족시키려면 예수님이 우선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죄인을 구속하는 친족 구속자의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뜻이 거기에 서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족보로 따져본다면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의 친족 구속자죠.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거기 더 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거든요. 첫째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다고 할 때는 다윗의 그 족보에 속하는 유다 지파만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친족 구속주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47절을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근원이 다른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은 동정녀 출생이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대속할 수 있는 친족 구속자의 권리를 예수님이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의 하나죠. 그 다음에 보아스와 예수님의 대속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떤 능력이, 재정 능력인데? 그건 경제력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궁핍해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고, 또 가문의 땅을 매각하는 그런 가까운 친족의 토지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친족인, 자기 친족의 그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과부죠. 그 미망인을 또한 맡아야 돼. 맡아서 자손을, 이윽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맨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보아스의 경우에는 그가 재산가였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을 충분히 구속할 수가 있었어요.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생계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력이 따라갈 수 없으면 원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어떤가? 예수님은 대속 능력은 성부와의 관계에서,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서 볼 때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재정 능력이 없어서 다른 자원이 부족해서 구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간들을 대속할 수 있는, 인간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무한대로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구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리 공고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은 결국 십자가의 피가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뭐냐, 그러면 죄인들이 값을 치른 거예요. 죄라는 것은 값이 붙어 있어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값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치르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삭스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 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업 물을 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내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는 모든 죄인의 값을,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십니다.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그 보혈과 새 생명의 공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와 예수님의 자원성을 비교해 보겠어요. 대속의 능력이 내게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원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갖춰졌어요. 그래도 내 마음으로 원치 않으면은, 그거 억지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요구되지 않아요. 자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아, 내가 구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고일이 될 수가 없어요. 고일 제도는 강제성이 아닌 자원성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고안된 그 중에 사회복지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상한선을 넘어갈 정도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매해서, 아, 요거 했으니까 됐다. 요거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서 도와줬죠. 이렇게 루데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였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퉁이까지 다 잘리지 말고 놔둬라. 가난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보아스의 경우에는 뭐 그 나락 단을 갖다가 그냥 쭉쭉 뽑아서 던져주라고 종들한테 명령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또 이렇게 많이 곡식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동정에 차서 어려운 자들을 자비한 성품으로 후하게 대하는 인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원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후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막아내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항상 구출하셨죠. 그래서 시편 72편 아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2편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2편 12절에서 14절. 그들의 생명을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구속하리니 그 말입니다. 리딤하겠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 시편은 솔로몬과 같은 이런 다윗 왕통을 잇는 그 왕들을 위한 로열 시편이에요. 그러나 본시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고일이 되셔서 가난한 자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들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자비와 동정으로 우리들을 영적인 빈곤과 죄악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최선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 비천했던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속량하신 친족 구속자가 되셨다는 거죠. 법적인 자격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아 네가 가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거라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하셨어요. 자원해서 기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업물을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엘 제도의 정신과 자세를 그대로 실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일치시켰다고 해요. 뭐 어떤 의미에서 일치냐면은 보아스가 룻과 그 나오미의 가문을 자기 자신의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간주하고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희생해서까지 구출을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구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친족 구속자다. 내가 고일로 세상에 왔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와 가장 가까운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자기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육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깊은 동정과 자원을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친족 구속제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기업물을 짜라서 우리와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가 자기 자신을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계보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계보의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베레스의 족보가 다윗에까지 내려가고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네요.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요. 그럼 이 베레스 왜 베레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오는가? 근데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으로 끝나거든요. 다윗을 나왔다. 아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 일어났던 그 좀 이상한 일 아시죠? 다말은 며느리였잖아요.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나왔어요. 베레스가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유다는 이제 유다지파가 얘기가 쭉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유다지파에 속했으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스의 족보 뒤에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인 가정의 스토리가 깔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베레스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제 흉년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죠. 가족에게 더 큰 비극이 와버렸어요. 그 모압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이 죽어버리고 아들 둘, 멀쩡하던 아들 둘도 자식이 없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그 불행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구원을 메시아 왕이 나오는 대구원을 이루는 그 선상에서 그들을 소용하셨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그 거기서 시사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문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줄곧 섭리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겠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저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아이고 안 됐다. 우리도 그쪽으로 아마 가야 할지 모르겠네. 가서 잘 되면 연락하세요. 뭐 이렇게 연락했겠죠. 미국에 이민을 오는데 미국 오늘 때 미국 가서 잘 살게 되고 그 살만하면 우리도 좀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왔더니 이민 와가지고 아, 잘 되게 자식 위해서 이민 왔는데 자식이 막 그냥 엉뚱하게 돼버리고 또 죽기도 하고 나 자신도 오히려 망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그런 식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게 정말 비극의 비극이죠. 사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미망인인 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을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시켜요. 다 죽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첫걸음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말년과 기온 다 죽었어.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사실은 고달픈 길이었고 수치스러운 길이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고난이라 불러라. 슬픔이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와의 재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출생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장군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으로 끝나지만 다윗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거슬러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한 얘기가 잘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 소나기 하면은 꾸 다윗 왕이 살던 뭐 그냥 상하궁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데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따져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족보를 딱 집어넣어요. 넣고서 정신 차려라. 잘난 척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목에 다윗 왕의 목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 나라의 그 이방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피에 이미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이방 국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주자주 천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아주 위대하게 들어 쓰십니다. 룻은 멸시와 미움을 받던 이스라엘 적국의 모압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되는 사건을 통해서 룻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일테면은 그런 축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그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 이 룻의 남편인 보아스라는 사람도 이 족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예, 보아스가 왜 이스라엘 정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그 여리고의 첩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찾는 거야. 근데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성 안에 있었으니까 문 닫으면 못 나가는 거지. 그걸 다 수색하면 잡히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성에 기생이라는 게 창녀죠. 그러니까 기생 몸 파는 라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줬어. 그래가지고 정탐들이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룻을 비롯해서 보아스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물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중시하는 족보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저 그처럼 뭐 경건하고 뭐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대 선왕의 족보에 어찌 창녀가 끼어 있고 모압 여자가 끼어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말을 위시해서 여리고성의 기생 나올까, 모함 여자의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밧세바가 버젓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인종차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족보 따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처럼 뭐 학벌 따지고 뭐 가문 따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족보로 보면 뭐 유대민족, 뭐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늘 뭐 단일민족 뭐 그걸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해갖고 One Blood Nation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욕상했고 그 웃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우리나라 뭐 몽고가 와서 뭐 몇 번씩 그냥 저 밑에까지 휩쓸었고 뭐 외족이 와서 뭐 휩쓸었고 뭐 중국이 와서 휩쓸고 그렇게 단일민족 아니죠. 세상에 단일민족은 없죠 사실은. 유대인들도 피가 얼마나 많이 섞였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를 지녔다고 해야 더 맞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유별난 사랑을 받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이때 막 선택된 민족이 사실은 우상 숭배로 일관해버렸어요. 그러나 더 생각해보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잘났다고 뭐 큰소리 치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큰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업물자의 위치에 놓기 위해서 성육하셔서 낮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더더욱 놀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이 경시하고 고개를 돌리는 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 쓰실 수 있어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은혜의 문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어요. 세상에 아주 잘났다는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경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하시고 또 대상들이 그 구속의 대상을 갖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께서 소수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보아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을 자에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람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뭐 순수 혈통 좋아하고 가문 따지고 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냐 우월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혼혈 이스라엘을 일으켰어요. 혼혈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씻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결국은 약한 곳에서 강한 것이 나오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이 생기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지나가시고 십자가가 세상에 멸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낮고 천한 것들을 모아서 높은 은혜와 자비의 금자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이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의 못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의 심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헤아리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모범을 따르고 따라야 한다고 배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신들도 나름대로의 작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